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It's chapter 9, verse 1 to 22. 봉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릇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위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아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찬회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죄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그런 얘기 종종 듣거나 하지요. 사랑의 눈이 멀었다. 사랑의 눈이 멀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자, 사랑의 눈이 멀었다는 얘기는 정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한 사람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만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거죠? 사랑하는 사람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눈이 멀었다. 혹은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돈의 눈이 멀었다. 또 권세나 명예를 너무 좋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명예의 눈이 멀었다. 혹은 권세의 눈이 멀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 안에는 뭐 20만 가지 직업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이것이 되고 싶다 하여서 어떤 분은 뭐 교사가, 어떤 분은 의사가, 어떤 분은 사업가가, 어떤 분은 연구원이, 어떤 분은 목사가. 그 되고자 하는 많은 여러 가지 직업들 중에서 그 한 가지만을 위하여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그것이 그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 일에 종사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하고 싶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보니까 뭐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아주 뭐 열정적으로 연습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살면서 말이죠. 뭔가 완전히 이 열정을 한번 살라보는 어떤 그런 것처럼 만나보는 그런 어떤 시간을 한번 보내보는 것도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벌써 감지하셨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눈이 멀어도 무엇에 혹은 누구에게 눈이 멀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는 영어로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Keep your spiritual fever. 아, 말 좋아요. Spiritual fever. 우리들의 열정이 주님한테 딱 꽂혀가지고 주님께 온전히 우리들의 시선이 완전히 꽂혀가지고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주님만 보이는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주님의 음성만 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결론부터 여러분에게 드리고 던져드리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뭐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따라해봅니다.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유일무이란 일은 뭐냐? 예수님께 눈이 먼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일을 아직 이루지 못하신 분, 이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시는 분, 내 눈앞에 예수님만 바라보지,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심지어 예수님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 우리의 눈이 멀어서 사람을 보든지 세상을 보든지 그것을 바라보고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찬송대로 고개 들어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뜨겁게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았던 고개를 들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진리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다가오시는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들었으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햇빛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혹시 그거 느끼셨어요? 여러분 오늘 햇빛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햇빛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에 그 햇빛조차 느끼지 못하고 예배 뭐 이렇게 오신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뭐 해야 되고 내일은 뭐 해야 되고 글편은 뭐 해야 되고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햇빛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봅니다. 이 햇빛에 우리들의 굳은 마음이 얼어붙었던 만물에 소생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의 빛에 주님의 살아계신 은혜의 빛에 우리들의 갈등도 우리들의 욕심도 우리들의 걱정도 우리들의 분노도 다 누가 없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묵상이 제 가운데 들었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세상의 콩깍지가 씌었던 우리들의 눈들 속에서 세상의 콩깍지가 벗어지고
바라보지 못했던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보지 못했던 주님의 그 행적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가신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인생이 왜 괴롭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괴로운 겁니다. 인생이 왜 힘듭니까? 어디가 길인지를 몰라서 힘든 것입니다. 인생이 왜 외롭습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눈이 멀고 주님을 미치듯이 사랑하고 주님을 열정적으로 쫓아가는 그런 스피리추얼 피버가 그런 열정이 영적 열정이 우리들 속에 살아오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알지 못했던 체험하지 못했던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정말 구석구석 체험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을 찬양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누구시니?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곧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하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열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 우리가 주님을 열정적으로 바라지 못하고 주님을 열정적으로 쫓아가지 못하고 주님과 열정적으로 동고동락하지 못하여 은혜가 없는 삶, 거죽만 남아있는 그러한 어떤 축 늘어진 그러한 삶,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당대에는 해골, 좌석에는 시체.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강대에서는 해골이 춤을 추고, 여러분 제가 좀 해골로 보입니까? 싹 말라가지고 이런 뚱뚱한 해골 봤어요? 좌석에 있는 성도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듣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죽은 자와 같은. 어느 미국 목사님이 쓰신 책의 제목이 아주 충격적이에요. 강대에서 춤추는 해골, 좌석에 늘어진 시체. 이게 오늘날의 미국 교회다. 이렇게 책을 쓰셨더라고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뼈만 남은 지시는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걸 갈아서 판다고 해도 10만 원이 채 안 넘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골이 춤을 춥니다. 살아있는 척합니다. 목사가 뭔가 영적으로 살아 펄펄 뛰는 것 같이 그렇게 난리법석을 뛰는데 실로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자와 같은 목사.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감동받지 못하고 전혀 도전받지 못하고 전혀 회개하지 못하고 전혀 바뀌지 못하고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전혀 도전받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죽은 자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그 자체가 오늘 예배를 통해 들려지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완전히 뒤바꿔놓는 하나님의 찬란하신 은혜의 빛이 되기를 생명의 빛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번번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과 성경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과 성경에 관심을 가지면 예수님께 눈이 머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신약의 시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시대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와 육신적으로 함께하지 않으셔도 주님이 함께하신 것처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 사람으로 할 수 없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으로 오신 하나님과 우리가 동고동락하며 주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면서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가며 천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본능이 주는 이야기들, 본능이 주는 그런 것들, 우리 속에 오는 감정 덩어리들, 우리 속에 이미 정말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어떤 감각들, 경험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다 없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단군 없이 다 없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제압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양심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격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결단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욕구를 다스리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의 오심을 느끼고 기뻐하고 그 기뻐함이 자유로, 그 자유가 능력으로, 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 때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소년이고 청년이고 노인이고 다 할 것 없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주님께서 그것을 찔끔찔끔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는데 주님은 그렇게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세상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악한 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속이는 영, 분열의 영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어찌 주님께 우리가 눈이 멀고 하늘나라를 향한 스피리추얼 피버, 그런 영적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시면 제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시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어머니들의 복죽에 지어지기 전에 임신되어지기 전에 잉태하기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아들과 딸들로 만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인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오늘날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동일하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기로 작정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집권자들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좋은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거치는 모든 성령님 앞에 우리들의 거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이 우리의 고집입니까? 아집입니까? 상처입니까? 열등감입니까? 죄책감입니까? 무엇입니까? 영적인 게으름입니까? 거치는 것을 치우라, 거치는 것을 거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오늘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벌거벗은 심정으로 나가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투자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다윗은요, 성령께서 그에게서 떠나갈까봐 덜덜덜덜덜 떨었습니다. 그것은 뒤집어 말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동고동락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능력이 넘치는 삶인지를 체험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에게서 떠나갈까봐 덜덜덜덜덜덜 떨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제압하시고 우리를 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알고 깨닫고 함께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특별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고 남나기 짝이 없는 세상에 속한 영들과 우리가 오늘도 계속 주거니 받거니 갈등하며 살 필요가 무엇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책으로 되어서 성경이 되어서 오늘 우리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며 가르쳐집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성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말씀을 볼 수 있는 자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무릎 꿇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빼놓고 구원을 논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빼놓고 천국을 논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빼놓고 은혜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은혜 받은 것 같고 우리의 기분이 좋아서 은혜 받은 것 같고 구원 받은 것 같고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여러분이 읽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가운데에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역사가 있을 때에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지니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늘이 있으라며 하늘이 있었습니다. 땅이 있으라며 땅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 말씀을 오늘 듣고 읽고 믿으면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여러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이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갑작스러운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오늘도 이 미국에 살면서 가끔 뭐가 가끔 생각나냐면요. 죄송합니다. 저 이렇게 먹을 거 얘기를 잘해가지고 짜장면이 생각이 가끔 나요. 제가 어릴 때 최초로 짜장면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아주 확실한 기억은 제가 7살 때인가 그래요. 동덕여대 앞에 중국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당시 짜장면이 70원이었습니다. 어머니께 온갖 효도를 다해서 100원을 타고 동네 삼총사가 모여갖고 그날은 파티야. 70원짜리 짜장면 먹고 20원짜리 자야라는 과자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그리고 10원으로 군고구마를 먹습니다. 7살짜리가 많이도 먹어요. 그죠? 전 시골 살면서 동네 어른들 이렇게 새참 때 되잖아요. 그럼 막 따라가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애고 어른이 없어. 밥을 똑같이 퍼서 줘. 그런 거 장정들이 먹는 밥을 책임감을 가지고 먹었다니까요. 5살, 6살 때. 그냥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짜장면 한 그릇 이유도 아니었어요. 7살 때. 개눈감치듯이 먹었어요. 근데 그때 맛봤던 짜장면 맛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요즘은 좀처럼 그런 짜장면 맛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를 맛보면, 한 번이라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맛보면 잊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70원짜리 짜장면도 평생 기억이 나는데, 완벽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우리를 아들과 딸로 만들려고, 그 다음에 주시려고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맛보아 알면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관심을 가지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십시오. 성령 앞에 여러분의 아직과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성령 앞에 여러분의 상처와 갈등과 분노와 두려움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라면 기도하십시오. 찬양하라면 찬양하십시오. 말씀을 보라면 말씀을 보십시오. 용서하라면 용서하십시오. 손을 내뻗으라면 손을 내뻗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신령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 우리들의 죄를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회개하라고 촉구하시거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하시면 여러분 생각나는 모든 죄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적 살던 집 앞을 어떻게 우연히 걸어가게 됐어요. 근데 옛날에 그 구멍가게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구멍가게를 지나가는 순간 너무나 뜻밖의 평생 생각나지 않던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웬만하면 돈을 잘 안 주셨어요. 본인이 사주셨지. 근데 그 구멍가게 앞에서 이게 팔팔팔 그 연탄난로에 이렇게 끓여서 파는 번데기 6살 땐가 5살 땐가 얼마나 이렇게 식탐이 많아. 하도 번데기가 먹고 싶은데 어머니가 그 불량식품을 안 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를 결국 집어먹었어요. 저도 모르게 손이 가더라고. 근데 그 생각이 3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생각이 한 번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가게 앞을 지나면서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을 딱 주시냐면 작은 것에라도 재물에 대한 탐심을 갖지 마라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때 사울이 건방지게 누가 내 이름을 불러? 그때 굉장했던 사람이거든요, 사울이. 만약에 안 봤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웠을지도 몰라. 이건 저의 어떤 억지 추측이에요. 그런데 그 음성에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작은 투자. 성령님의 음성에 여러분 잠시 고개를 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잠깐 귀를 기울이실 때에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간 다 잊어버리고 순간 이런 거 저런 거 고민하지 말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귀 기울이시면 눈을 보시면 눈을 맞추시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앞에 왕처럼 군림했던 걱정과 갈등과 분노와 여러 가지 일들 두려움들이 왕노로 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고 그것은 거짓인 것을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가 우리 사도가 되기 전에 여러분 말씀을 뭐라고요? 맨 처음 보니까 뭐와 뭐가 등등하여? 네? 9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요.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열정의 사람이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민족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이 사회 모든 나라의 국가 규범을 지키는 애국자요. 아주 베스트 시티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무엇과 뭐가 등등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할 때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우리는 평가하고 또 칭찬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믿지만은 주님의 은혜를 파괴하고 성령의 부르심을 파괴하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정이 믿음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는 아는 나만의 열정, 우리가 인생을 향해 부지런히 살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수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는 그것이 참된 열정이고 너무나 귀하고 고귀한 것으로 보일진 몰라도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 앞에 우리를 진단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진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열정인지 아니면 잘못 목적을 설정하고 달려가고 있는 헛된 열정인지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을 때에 고개 돌려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정말 그 본체 자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빛은요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었습니다. 해를 바라보므로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인간이 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광명의 빛을 진리의 빛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사흘 동안 눈을 뜨지 못하고 심지어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어지어 있어서 눈을 뜰래야 뜰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은 저를 기도시키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보내기 전에 그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지 않을 때에 어느 날 우리의 눈을 딱 감겨가지고 우리의 삶을 꽉 막아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앞과 뒤가 다 막혔습니다. 그것도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막혔습니다. 장인에게 막혔고 친형에게 막혔습니다. 바라볼 자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뼈가 빠져나갈 정도로 주님 앞에 밤새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대단했던 인생이 갑작스럽게 곤두박질 쳐서 광야에서 10년 이상의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들로 산으로 굴로 정말 생명을 부재하기 위해서 10년에 넘는 세월을 도망다녀만 하는 상황에서 누구를 붙잡을 수 없고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때로는 종으로 때로는 죄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저가 처하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바닷물에 던져 빠져진 가운데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저도 이것을 고통으로 알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들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차단시키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기도하는 쪽으로 몰아붙이고 계십니다.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자꾸 주님 앞에 매어 다닐 수밖에 없게 만드는 환경을 여러분 바라보십니까? 어떤 것에 대한 상실로 인해서,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실패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잘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만 안 되는 일이 많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우리가 자꾸만 몰려가는 것을 여러분 느낍니까? 때가 무르익은 줄로 믿습니다. 밭이 희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성령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때가 가까이 온 줄로 믿습니다. 반항하지 마십시오. 다르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어떤 그 다른 방법을 여러분 돌아보지 마십시오. 마라토너가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제가 영화를 봤는데요. 마라토너가 뛰다가 30km 혹은 35km 지점을 지나면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들었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또 그런 어떤 선수들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마라토너들이 한 40.19km를 달리하는데 35km가 지나게 되면은요 갈등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만둘까? 어떡할까? 내가 이걸 해서 뭐 하려고 이걸 하나? 온갖 생각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나아갈 때에 골이 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완주하는 그 희열과 기쁨과 성취를 느끼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복을 주시기에 바로 앞서서 사단은 우리를 더 극렬하게 속이고 또 속일 것입니다. 넌 안 돼. 기도하지 마. 해봤자 작심삼일이야. 말씀 듣지 마. 너 듣고 그때뿐이잖아. 자꾸만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교회 가지 마. 가면 뭐해? 우리를 자꾸만 속일 것입니다. 기도해도 안 돼. 찬송해도 안 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감기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 비늘을 덮어씌워서 도무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만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환경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실패요 끝났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거의 다가왔음을 알리는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본질적으로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묻혀 모든 때들을 안팎으로 다 씻어내고 주님의 일을 합당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하는 그런 변화의 과정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치도 어떻게 돼요? 익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밥도 익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기도 구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눈이 감기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으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 환경 자체가 부정적인 환경 자체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환경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그땐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멍을 통하여 변화받는 인생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저는 또 이 바울과 동시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를 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위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이지요?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요, 이미 예수님께 눈이 먼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기도할 때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대화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당시의 바울의 업그레이드된 사람이 바로 같은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입니다. 이는 이미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고 주님께만 눈이 멀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주님만 바라보게 된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직관하는 거리로 갔을 때 거기서 기도하는 자가 사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그에게 뭡니까? 이방인과 왕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사도가 되는 것을 명하고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자였기 때문에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눈이 멀었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 때에 너무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체험했던 아나니아는 더 이상 주님 앞에 반항하거나 반문하지 않고 가서 그대로 사울에게 안수하여 주님의 명령을 그에게 전달했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사울의 눈에 있었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그가 음식을 먹고 20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절에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즉시 어디로 갔습니까? 회당으로 가서 주님의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곧 구원자 되심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멀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 교회가 로마 가톨릭이 한참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혼란하게 만들 때에 복음주의자들이 모여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벨기 신앙 고백 1516년도에 만들어진 벨기 신앙 고백 27조에 보면 교회는 모두의 구원을 기대하고 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뭐 해야 되는 데죠? 모여서 즐겁고 기쁘고 파티하고 그런 데인가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주님께서 오늘 교회를 통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버려진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의 구원을 염려해야 합니다. 세상 밖에 있는 자들의 구원을 염려해야 되며 세상 안에, 세상에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저분이 뭐 하는 사람이냐, 저분이 뭘 좋아하는 사람이냐, 저분이 나하고 기호가 맞는 사람이냐, 저분이 나하고 동향이냐, 뭐냐, 이런 인간적인 것을 보는 것이 교회 최대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저분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옆집 사람이요? 여러분의 동네분이요? 여러분의 가족이요? 여러분의 친구요? 여러분의 커스터머들이요? 여러분 그분들을 바라볼 때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그분들을 바라봅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첫째는 이분이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먼저 보시는 여러분이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아는 그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남의 일이냐 우리가 내버려두고 모든 세상에 안 믿는 자들이 하는 것처럼 다른 관심사를 중간에 두고 우리가 서로 만나고 지나고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바울의 눈을 멀게 하여 만들고자 했던 그 모습은 바로 아나니아의 모습, 즉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눈을 뜨고 기운을 차렸을 때는 하나님의 사명을 듣고 즉시 일어나 회당으로 가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은혜 받으려고 오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양옆에 분 보세요. 그분이 구원 받았습니까? 그분이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분이 구원을 받았든지 말든지 그게 내가 알 게 뭐예요? 꼴대기 싫어 죽겠는데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구원을 받든지 10원을 받든 난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배기 싫어 죽겠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했어요.
아, 구원을 받았냐고 옆에 분이.
아, 그런 건 몰라요. 기분 나빠요.
그 옆에 분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유, 그런 거 모르고 이 사람한테 내가 돈 좀 벌어야 됩니다.
아니, 옆에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아니, 그건 나중 얘기고요. 당장 돈부터 이 사람 통해서 벌자고요.
옆에 분에게 여쭤보세요.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
오늘 우리 일생에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어떤 취미도 아니고 문화적인 어떤 취향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눈이 멀게 하신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전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서로에게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 옆에 분이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온전히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다면 과연 바울이 그렇게 뛰어난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가 그렇게 큰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야고보가 바울을 그렇게 영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면 과연 그가 그렇게 큰 사도가 되었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의 바울이 되십시오. 오늘날의 아나니아가 되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만 눈이 먼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체험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처럼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복음, 내가 받은 이 사랑을 그 누가 되었든지 가까운 사람부터 땅끝에 있는 사람까지 전하는 자가 되고 또 되어가는 우리들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관심사요 일이 되고 목적이 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을 볼 때 그분이 무슨 옷을 입었고 그분이 어떻게 이쁘고 믿고 뭐 이런 것을 이제는 바라보지 말고 저분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예수님이 계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그분을 도와주십시오. 그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분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더 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분을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놀라운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